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천지를 지으신 그 큰 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새 일이었습니다. 타락해서 소망이 없어진 에덴 동산에 즉시 들어오셔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오랜 시간 동안 해오신 것도 주님의 새 일이었습니다. 때가 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역사에 어느 시절에도 없었던 부활이라는 새 일을 하시고 그 구원을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일도 새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은 태초로부터 새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은 늘상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찬송의 제목인 것이 맞습니다. 세상도 간혹 새 일을 이야기합니다. 2, 3년 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제 옛 세상은 잊어라.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소위 뉴 노멀이었습니다. 2, 3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그 말을 사실 반기지도 않고 이제는 기억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더 무거운 말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엔데믹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새 것을 얘기해도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더 이상 새 것은 없다고 얘기하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을 뿐이겠습니다. 세상은 길을 잃은 것 같이 보입니다. 1947년에 한 작가가 패스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자신이 무신론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이 전혀 없는 부조리 투성이다 라고 믿는 알베르트 까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쥐들이 나와서 죽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도시가 봉쇄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각자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그린 책이었습니다. 2022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지혜를 찾고자 하는 줄도 모릅니다. 2, 3년 전에 코로나가 처음 저희들에게 닥쳤을 때 이 책이 갑자기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40배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는 기사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세계관 학교도 하고 또 어린아이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는 3.1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갈망하는 가운데 그 시선이 우리들의 안목이 되기를 바라서 이 자리에 나와왔고 또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열어주시는 새 일을 꿈꾸며 전문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이사야의 말씀은 2500년 전에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핵심입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 시대만큼이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아시리아라는 아수르에게 멸망한 다음이었습니다. 그 위협이 고스란히 남쪽 유대에게도 느껴지던 시대였고요. 그 뒤에는 더 큰, 더 무서운 바벨로니아의 침공이 거의 예고되다시피 한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정치에도 또는 국제정세에도 바라볼 곳이 없는 소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 소망으로 떠올랐던 것이 우시아라는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부흥시켜서 유대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듯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정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살 때에는 형통이 있었지만 곧 교만해지면서 문둥병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왕위에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나고 보좌는 비어 있었습니다. 왕궁의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야는 그런 상황에 크게 낙담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런 낙심한 마음을 품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비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보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자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대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인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것을 잊지 말라고 다시 새기라고 그래서 신자인 것이거든요. 그때 신자는 다시 한번 반복한다라는 그런 신명기 출애굽기에 주셨던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계명을 다음 세대에게 반복하고 그래서 신명기에는 아비들에게 물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 반복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가득한데 그 옛일의 핵심에 홍해를 갈라서 애굽에 추적하는 군사들을 물에 빠뜨리고 그 홍해라는 바다를 메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고 건넌 후에는 돌무더기에서 다시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데 그 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 이제 더 큰 일, 세상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도 기억하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보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더 큰 일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과거를 돌아보는 신앙이 아니라 새 일을 꿈꾸며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위기에 너무 눌려있는 나머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사야서 내내 관통하면서 선포되는데도 들을 귀도 없고 볼 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대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끝없이 그들을 일깨우고자 돌아오라고 회심을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웠는데 양과 소는 주인을 알아보지만 이 백성은 나를 정말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움으로 시작해서 그러나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 흰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하는 애절한 정말 회심의 초청으로부터 시작해서 39장을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징계와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을 부르심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40장을 넘어가면 위로하라. 위로해 위로해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제 고난의 때가 모두 끝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테인데 그 세상의 표징이 높은 산은 무너지고 낮은 골짜기는 높아져서 평지가 될 것이고 그 평지 위에 대로가 열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길을 달려오는 것을 만인이 보게 되리라 하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볼 눈도 들을 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42장 18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도 눈이 있어도, 43장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본문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할 사람이 도무지 없을 것이다. 영어에 너무너무 커서 정말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할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마 3.1교회가 그런 교회일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 새, 이 앞에 있는 이 길, 그 길을 모퉁이를 딱 돌았으면 3.1교회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 가운데는 우리들이 도저히 지나칠 수도 없고 아무리 정말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힌 사람이라도 지나칠 수 없는, 깨닫지 못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바로 그와 같이 큰 일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를 딱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길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의 상징입니다. 저는 70년대 초반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응봉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머지않은 곳에 다리가 놓여지면서 경북 고속도로가 공사되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강남이라는 새로운 신도시가 살리고 또 그 길을 따라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이, 그것이 단지 길이 열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처럼 이 광야에 길이 없는 곳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는 또 새로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열린다, 강을 내겠다 하시는 것은 이제 이 옛날 출애굽 시대에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불평하고 모세에게 달려들 때 반석을 쳐서 샘을 터트린 그런 작은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대역사가 열릴 것을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샘이야 터져서 온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할지라도 그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샘이 시내가 되고 시내가 강을 이루기 시작하면 그 일대가 전부 다 옥토가 되면서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농경이 가능해지고 삶이 풍족해지고 그리고 이전까지 생명이 없던 곳에 풍성한 생명의 삶이 벌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길이 열리고 그리고 강이 흐르는 그곳,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에 복음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이사야 시대에도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를 잡혀서 실망스럽고 낙담되는 그런 정말 소망 없는 삶이 이어질지라도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늘 앞에 있을 때 그리고 앞니를 내다볼 때 우리들이 더욱 큰 희망을 품게 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늘 그래왔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니라 라는 위대한 선언을 시작하지만 그것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늘 새 일을 꿈꾸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품고 모든 삶의 역경이나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늘 해오신 일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깨달아 그 힘으로 내일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면 맨 마지막 절 21절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주님의 친백성이고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우리들의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고 그리고 이 이른 아침부터 세상 사람들은 쉴 그리고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때에 이 자리에 모여 정말 한 자리도 빔 없이 힘 있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은 이유 중에 가장 핵심에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중에 아마 어느 한 사람도 여기에 찬송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그 찬송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고 그것이 영적 예배고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는 그것이 바로 친백성인 우리 주님의 딸들과 아들들이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면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정말 할 수 없어서 집에서 자그마한 화면을 놓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때를 아프게 기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놀라는 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자리도 빔없이 우리 3일의 성도들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예배드리는 것이 제로서는 참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것저것 다녀보면요, 꽤 이런 공동체가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 3일교회가 최고긴 해요. 그런데 큰 교회, 작은 교회, 정말 곳곳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지난 2, 3년 동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도 당하고 또 적지 않게 거기에 기여한 바도 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거기서 받는 위로와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새 일을 꿈꾸고 주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기회가 아닙니까? 세상은 이 코로나가 닥쳤던 그때부터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합리적인 것은 없고 그저 견디는 것이고 각자의 방식으로 대처하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패스트 같은 책에 뭔가 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태초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늘상 새 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늘 새롭고 기쁘고 밝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 아닙니까? 또 그런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이 자리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도 그 소망과 힘을 품고 살아가는 의연하고 담대한 주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한 교회 목사님이 그런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제는 한국 교회가 믿음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 믿음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기대하고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 선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2022년 9월 18일 9시에는 우리의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3일의 성도들과 한국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지킬 때 정말 이 나라에 소망 있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찬송의 이유고 찬미의 이유고 예배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 사막의 강을 내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곳, 소설이나 허구에서 찾지 않으면 현실에 이 정치나 경제에서 찾습니다. 길을 내는 일, 뭐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미래를 연다고 기대하고 거기에 소위 올인하는 사회가 현대사회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정치를 바꿔야 세상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많은 일을 정치가 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는 역일. 그 역시 풍요함은 경제가 현실적으로 그 일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들의 삶의 복과 그리고 삶의 안정은 주님께서 주심을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는 것, 사막에 강을 내게 하는 것,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기억하면서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꿈꿉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회복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뭐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살아나는 예배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뭐 제가 가는 곳이라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제가 지난주에는 한 20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 그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정말 제가 뜨거워져서 정말 그분들은 제가 와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던데요. 저는 저를 거기에 있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마음이 들고 봤어요. 집에서 정말 조그마한 스크린 앞에서 혼자 목청을 높여봐야 그 찬송에 힘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3.1교회 이 찬양팀이 또 성가대가 저렇게 수십 년 동안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각종 악기를 연습해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찬양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거 아닙니까? 아무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혼자 집에서 찬양할 때 그 힘이 날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오세요, 오세요. 그렇게 부르는 교회가 참 옹색하다. 네? 네. 정말 예배가 살아있으면 오늘 안 해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예배뿐이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과 새 일에 대한 꿈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이 알면 정말 우리가 어렵사리 전화를 들어서 한번 올래라고 얘기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안에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게 될 것이고 그때 오히려 너무 과하지 않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을 존중해가면서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라. 이게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간곡한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행했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담대한 신앙으로 그 모든 박해와 역경을 견뎠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00년 전에 로마의 박해를 이겼던 공동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130년 전에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갈 때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과 그 대부흥에 이어서 정말 신사참배나 많은 고난들을 이겨낸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 시작 첫머리에 설교 시작 첫머리에 1947년에 지금부터 거의 70년 전에 쓰여졌던 정말 암담한 전망을 담은 책 패스트를 이야기했는데요. 또 한 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칠까 싶어요. 이 책이 쓰여진 것은 96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잊혀졌던 책이에요. 1996년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어느 학자가 이것을 거론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이 책이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왜 그랬을까요? 이 책의 주장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 초대교회 역사를 신학자들이 써놓은 것을 잘 살펴보니까 사회학자 눈에는 이 로드니 스타크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사회학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빠졌다. 뭐냐면 역병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역병, 전염병, 간호, 그리고 사람들의 생존율. 이런 단어들이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학자, 적어도 사회학자 눈에 볼 때는 대단한 실수다, 간과다 그랬어요. 왜? 기독교가 변방에, 그것도 유대라는 그 변방에 젊은이의, 예수라는 젊은이의 죽음과 그것을 따르는 10명 안팎의 사람들의 그 운동에서 시작해서 불과 300년 사이에 제국을 석권하는 그런 신앙이 된 데는 단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외에도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사회학적으로 볼 때 설명하고 인구 통계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이 공동체가 전염병, 역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던가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용은 비교적 간단해요. 165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치세할 때 아무도 뭐 이렇게 놀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여러분들이 혹시 봤을 수 있는 그 글라디에이터라는 곳에 나오는 그 막시무스라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양부죠. 여전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또 명상록이라는 것을 쓴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치세에 아마 천연두로 짐작되는 역병이 번지기 시작해서 10여 년을 지속되면서 로마 제국의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이 이 역병에 의해서 죽고 10년 후에는 결국 황제도 비엔나에서 이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 기록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중에 이 스타크가 찾아낸 글 중에 하나가 게일런이라는 의사가 쓴 기록이에요. 당대 최고의 의사로 알려진 의사가 뭐라고 썼냐면요. 나는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은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람을 돌아가서 시골로 도망간다. 그렇게 쓰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역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죽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가족 중에 병이 들면 길거리에 내다 버렸습니다. 죽음도 아무도 치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도시마다 이 역병이 로마 제국 전체를 휩쓰는데 유독 눈에 띄는 공동체 하나가 바로 기독교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공동체가 있는 도시와 지역은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환자가 생기면 갖다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이교도들의 환자들마저 돌보는. 그래서 황제가 그것을 좀 관원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몇 번이나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록들이 생생하게 남아있고 교부들은 그런 일을 하다가 쓰러져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그들을 추모하는 글들을 남기니 이 살아있는 기록인데 왜 신학자들이 이것을 주목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쓴 내용이 상당 부분입니다. 여기 핵심은 생존율인데요. 그 생존율은 최소한의 간호를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적었어요. 물 주고 음식 주고 덮어주고 이 세 가지만 해도 현대의학에서도 생존율은 급격히 높아진다라는 것이 입증된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신앙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거 잘 주목 안 할 수 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교도들과 다른 것은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셨을 때 또는 이 일이 일어날 때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일 속에서 행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교도들과 달리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 역병 가운데 쓰러져 간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 두 번째, 이들에게는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처가 다른 것이죠. 심지어는 거기서 열심히 사람들을 돌보다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소망이 없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때로 그 일을 열심히 돌보다가 면역이 생긴 사람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면역을 전신갑주처럼 입고 환자들 사이를 용맹하게 뛰어다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정말 1996년에 쓰여진 이 책이 한국교회에 좀 읽혀졌고 읽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이사야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큰 일, 2000년 전에 아니면 18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 일을 우리는 들을 귀도 없고 볼 눈도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냐. 아니면 사실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보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2022년을 살아가면서 뭘 보고 무엇을 듣는 것일까? 과연 우리들의 눈은 열려 있는 것이고 눈은 귀는 열려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수천, 수백, 수만 이 교회들이 정말 이 일에 작은 것이라도 깨달아서 우리 주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새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주님을 찬송케 하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전염병이 되었든지 경제 위기가 되었든지 정치적인 혼란이 되었든지 대처할 수 있는 의연한 믿음의 자존심을 가진 백성이 되었더라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다른 눈으로 존경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과 딸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 3일의 귀한 주님의 따님들, 우리 아드님들, 우리가 적어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문을 나아갈 때는 그 믿음의 귀한 자긍심을 회복해서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찬송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나의 삶 속에 행하신 주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믿음과 소망 품고 우리 삶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돌 같은 3일에 주님의 딸들, 아들들, 귀한 우리 3일의 성도님들,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을 믿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삶에 길이 없고 내 삶에 메마른 사막 같은 이 시대에 주님, 이 시간에 우리들을 삶의 길을 내시고 우리 생활 속에 강을 내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우리도 이 위대한 일을 찬송하는 주의 친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축복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물의 귀한 자매들과 형제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삶에 소망 있음을 새기고 돌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있는 곳에 이 위대한 역사가 선포되는 복에 복된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여 복주시고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계시고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정말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우리들의 삶에 옥토가 되는 강을 내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님의 딸들과 아들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